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린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령으로 교회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에베소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를 기도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자가 된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기도를 바울이 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면서, 아,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거기에 제가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더잘 알게 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만 확인한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믿음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Through faith, 그러죠?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아가는 그 과정이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만 내려진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때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요. 한번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 굿뉴스, 이 복음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복음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이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짜다크, 의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 그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해 내시는 그것,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의의 결과예요. 즉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나 대상을 받들고 따르는 것, 곧 내가 행하는 나의 행위, 내가 행하는 나의 행위로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주 강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고 완성시키는 전 과정을 믿음,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그 주관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확실하게 부연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방법이요, 수단이 되는지, 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아울러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의 믿음의 정의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제가 기독교 대백과사전에는 믿음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신학에서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믿음은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에서의 믿음은 인간이 절대자 또는 초월자를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믿음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다. 제가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오늘 많이 쓸 거예요. 이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기독교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신념이나 신뢰라기보다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것, 인격인 우리가 그 계시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신유의 은사를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할 때도 입만 열면 청산 뉴스로 그냥 좔좔좔좔 읊어대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한다 말이에요. 혹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열성적인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하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절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하던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 독사의 새끼라는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계나 무생물 혹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 혹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 같은 것에 보내는 신념이나 신뢰와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인간이라는 인격 사이에서 생성되는 보다 깊고 고급한 어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는 말은 믿음이란 강제나 조정이나 억지를 동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기대와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나 조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억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설득과 기대와 신뢰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그 믿음은 생성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위, 그 이전에 그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은 강한 힘을 갖고 있고 나는 그 힘을 필요로 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작정 그 상대방을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무조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어떤 질서나 법칙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대상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은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자동적으로 벌하는 존재,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내면 나에게 상을 주는 존재, 이런 식의 기계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들의 처음 신앙이 그런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기계에게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죠? 아울러 우리가 기계를 설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엔진 오일이 떨어져서 엔진이 말을 안 들으면 엔진 오일을 붓지 엔진에게 사정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그죠?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는데 커피가 안 나오면 발로 차지 그 자판기를 설득하지 않아요. 욥이 인과율에 근거해서 나는 아무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난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대답하시죠? 대뜸 너 악어 이길 수 있냐? 너 하마 보았니? 그 풀만 먹는 하마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아니? 너 이슬은 누가 만드는지 아냐? 서리는 누가 만드는지 아냐? 너 우박 창고 봤니? 이런 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어떤 힘이요, 법칙이요, 질서로 이해하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은 나는 무정한 법 개념이 아니다. 나는 의지를 가지고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연과 모든 생물의 인격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네 인생에 있어서 그저 심판관이고 무정한 법칙이 아니라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네 인격과 네 인생에 개입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아버지고 인도자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격자인 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하는 것, 너에게 최고로 좋은 참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어떤 힘 있는 대상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훌륭한 행위 같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인격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상호 신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4절을 보시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도 오해하고 계신데요. 아벨은 양치던 자였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아벨이 피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열납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 중에는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번제도 있지만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4장 4절로 가보면 알겠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세요. 창세기의 설명은요, 제물의 종류나 제사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벨을 열납하시면서 그 제물도 함께 열납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열납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제사도 함께 열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선뜻 드려지는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행위의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정의하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 좋은 자,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을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으로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6절, 7절을 계속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에게 마저 죽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믿음이라는 원인이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응변적으로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는 믿어서, 누구는 하나님께 열납되어서 하나님께 열납되어지지 않은 어떤 자에게 마저 죽었어요. 누구는 하나님께 열납되어서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인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생성이나 믿음의 보상에 이 세상의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 믿음의 대가로 눈에 보이는 보상을 전혀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120년 동안 순종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어떤 보상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힘 있는 대상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고 노력하고 치성을 들이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제공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이 되십니까, 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시고 인간은 그 계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을 설명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저 그들의 신은 능력이 있고 초월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고 그 신을 믿는 자들은 그 힘을 빌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만 갖고 있어요. 세상의 종교의 내용에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주문 혹은 부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에서도 믿음을 그렇게 주문처럼 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을 하면은 야단을 치시고 얼르고 달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우시기도 하신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까지 동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조종하지 않으시고 기계나 로봇 취급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친구 삼으시고 싶은 거예요. 진짜 친구, 로봇가 아닌 진짜 친구.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감정을 동원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짜 자식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눕혀놓고 회로를 갈아 끼운다든지 전선을 교체하는 그런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던가 아니면 뇌를 개조해서 다시 넣어가지고 신제품으로 만들든가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슬퍼하시고 화를 내시고 애원하시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의 버릇을 고치려고 동네 사람들 다 좀 나와보시오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동네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 코를 꿰어서 끌고 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 그래도 나 안 따라올래? 이렇게 설득하신다고요. 신명기 4장 32절 보세요.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요? 네게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기도 또 알아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항복할 만한 분이신가 아닌가? 이걸 설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써서 그들에게 너희 구원이 언제부터 예비되었는지 언제부터 계획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아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저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인격적인 이해나 인식이 없이 주문이나 부족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절대 강요나 강제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설득이며 이해의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전혀 죄 안 지으십니까? 아니죠.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다들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민한다고요. 하나님은 강제로 죄 못 짓게 손발 꽁꽁 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열매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그 순종,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what you did,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who you are, 여러분이 누구인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는 도대체 누구이며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냥 죄를 짓게 때때로 놔두세요. 기도한다고 안 막아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서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못 끊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거짓말 안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 하나조차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계속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최성수라는 가수가 있죠.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옛날에 제 CD가 나오면 제가 레코드 가게 가서 물어봐요. 김성수 CD 나왔어요? 그러면은 항상 최성수 거를 줘요. 하여튼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형인데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도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우연히 공항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멀세디스 벤츠를 타고 다녔어요. 벤츠는 그 앞에 벤츠 마크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15만 원이야 하나에. 근데 누가 자꾸 그걸 뛰어간대요.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으슥한 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면 꼭 누가 그걸 뛰어간대요. 그래서 늘 차에서 내릴 때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오늘은 이거 누가 뛰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나와보면은 그게 없어진 적이 많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조금 일찍 서둘러서 주차장에다 차를 대거나 아니면 으슥하지 않은 밝은 곳에 차를 대거나 이런 손과 발을 움직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척척 우리의 소원을 척척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도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사진 걸어놓고 잠깐 기도하고 뭐 음주운전, 난폭운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을 푹 자고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 거지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사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좀 조종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자가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게 다 헛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택하겠습니다. 라는 항복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바르게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가해 주지 않죠? 그냥 뭔가 대단한 걸 하고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스려라. 그리고 먹지 말아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입력한 칩을 뇌에다 장착하지 않으시고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스려라, 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선악과를 왜 먹으면 안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을 최종 결재권을 주신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의 제한적인 선택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권은요. 우리의 운명까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유기 선택. 예를 들어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식으로 키우려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 이사를 하죠. 맹자는 이사 간 곳에서 장사치 흉내도 내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장의사 흉내를 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큰 결정은 이미 어머니가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어머니는 계속 이사를 가고 있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하신 그 어머니의 그 목적과 결정에 맞는 아이가 되도록 어머니는 큰 결정들을 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 아이는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그 큰 목적과 결정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항을 여기서부터 저까지 옮기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붕어 새끼들이 지들이 싸우고 뭐 잠자고 돈 벌고 하는 선택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한적인 선택, 제한적인 자유의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체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과 결정의 자리로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 등을 만들어주시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서 쫓아온 것처럼 여겨주시고 취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란 말이죠.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이번 주간이 우리 애기들 가을방학 기간이에요. 일주일 방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방학을 하면 애들하고 놀이공원에를 가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오전 중으로 일을 다 보고 오후에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식스 플랙 아십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저는 그런 곳에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특히 그런 곳에 가서 무슨 놀이기구 타는 거. 에? 돈 주고 고문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뭐 아버님과 이거를 한번 타면 소원이 없겠다는 둥 뭐 막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탔어요. 꾸역꾸역. 근데 급기야 롤러코스터라는 것을 타게 됐어요. 정말 타기 싫었는데 어떻게 밀려가지고 같이 탔어요. 또 제가 맨 앞에 탔잖아요. 척척척척척 하고 올라가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더럽던지 그냥 올라가면 쑥 내려가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뒤에 아이들이 앉아서 뭐 아 손 들고 재밌다 막 그러는데 제가 또 무서운 척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딱 탔는데 이 철로 된 바가 이렇게 척 내려오는데 꼽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게 꽁꽁 묶여서 결박되어서 확 달리는데 하여튼 꽉 참았어요. 눈을 감고 이를 꽉 물고. 아주 겨우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월요일이니까. 거기 탄 사람들이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 얘네들이 미쳤나. 근데 그 오퍼레이터가 one more time 그러더니 오케이 그러더니 또 이걸 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는 적어도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또. 그래서 내렸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파김치를 먹고 갔거든요. 파전 부칠 뻔했어요 거기서. 다투할 뻔했잖아요.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허락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들은요.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 인격적인 존재보다 더 큰 인격, 더 깊은 인격 앞에 굴복을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내시는 거예요. 힘 있는 존재 앞에서 누구나 약한 척, 아부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의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는 복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죠? 2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인생을 묵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한 인간의 인생을 묵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20년이라는 시간과 기회와 경험의 장을 허락하셔서 인생이 헛되며 세상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얍복강가에서 확인도장을 팍 찍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우선적인 목적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애정과 열심과 진심을 받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항복을 시키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한시도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야곱이 수많은 고생과 오해와 반목과 질시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상황들을 섭리하시면서 야곱을 설득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칠 때 하나님이 안 말리셨어요. 함께 계셨는데요. 야곱이 모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말려주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신 것이지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교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같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얍복강을 건너가고 형을 만나갖고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주라고 불러요. 자기는 종이다 그러죠. 야곱이 안 거예요. 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하나님은 이 사기꾼인 나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안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야복강 건넜는데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자식들의 모함으로. 이게 모두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가 목숨 걸고 자기 꾀로 긁어모은 그 재산을 에서에게 아깝지 않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원수를 향하여 그를 주라 여기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서 나의 죽음으로 오히려 원수를 섬기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서에게 무슨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신학적 주제를 계약신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언약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거기부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안에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너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것이고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벌 받는다. 이게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언약을 어기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또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과 약속을 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다고요. 그것은 내가 혼자 이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이 다 해내신다라는 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 거잖아요. 이건 제가 수십 번 설명해드렸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거면서 왜 약속을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기가 그냥 다 해놓고 나중에 짠 하고 이거 내가 다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미리 약속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질 어떤 결과보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은 나를 알아라 라고 하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두 대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꼭 시행되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쌍방간의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약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두 대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결과가 꼭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2천만 원 너에게 내일까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아 얘는 줄 거야. 그리고 나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상호 간의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약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믿음을 정의하실 때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 대한 신뢰요 의뢰인 것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약자가 강자에게 보내는 신뢰일 뿐만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인격적인 신뢰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 너 믿는다 그럴 때 너 빨리 자라가지고 아버지한테 매달 용돈 200만 원씩 갖다 바쳐라 이거 아니잖아요. 에? 아버지가 나 너 믿는다 이거는 그 자식을 인격적인 차원에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뢰를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너를 믿는다라는 그 말 안에는 내가 너를 믿음으로 해서 너에게 기대하고 너에게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라는 결연한 믿는 자의 신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믿음, 그 강자의 믿음, 여러분이 지금 생소하게 여기시는 그 강자가 약자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때 우르를 떠났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해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가보세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복수예요,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다른 신들을 섬기던 조상들이 바로 아브라함, 나홀, 데라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그냥 끌고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란에서 머물면서 민기적거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리고 계속해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죠.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이 나오고 12장, 13장,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가뭄이 심하자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죠.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에 대한 사례비로 노비와 양과 염소와 나귀와 약대 은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부자가 된 거예요. 와이프 팔아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사건도 겪어요. 12, 13, 14장에서. 그리고 롯이 네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가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318명의 머슴들을 데리고 네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창세기 15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건이 있고 나서. 창세기 15장 보세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여호와를 믿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기술한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러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헬라 원어로 보면 피스테이 칼루메노스예요. 수동태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불림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주도한 거예요.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과 창세기 15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창세기 12장 이전에 이미 갈대우루에서 나올 때 그가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두 믿음은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 어떤 목적을 세우시고 그들을 끌고 가시는 이해관계를 떠난 인격적인 대우, 그것을 또한 우리가 믿음이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약한 자가 종속적인 차원에서 강한 자에게 기대고 의지해서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 쌍방 간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신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만들어내시고 마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단이 전제가 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위가, 얘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가나안까지 끌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인간을 끌고 가시면서, 여기서부터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라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믿음이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차피 하나인데 이렇게 믿음은 두 가지 종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행위, 그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살게 만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렇죠?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말이 거기에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그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걸 갖고 자랑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걸 부러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차피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축약되어지고 농축되어져, 요약되어져 나타낸 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필코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8절에 은혜, 믿음, 구원, 선물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9절에 행위와 자랑, 즉 인과율과 자랑과 대조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게 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믿음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은혜, 구원, 선물,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서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서 기인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그것을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컨셉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에 반응해서 우리가 아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국어사전의 개념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으면 이 믿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 이해하시는 표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5장 9절로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의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의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네페시가 그 관계가 요구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성실히 열심히 수행해내시고 인간은 그 인간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 그것을 의로운 관계, 화목하게 된 관계, 구원을 받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1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의로운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회복되어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은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진행되어지면서 우리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행하시는 믿음의 행위,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에게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제가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의 대신에 믿음을 넣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는 근거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반응을 받아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믿음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종교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섣불리 단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말라기 1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종교행위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쳐주질 않아요. 오히려 문을 좀 닫아다오, 교회 문 좀 닫아줄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카운트되는 믿음의 행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라기 2장 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는 어떤 행위들, 믿음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법만 번들으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얘라 이놈들아 얘 똥이나 먹어라 그리고 얼굴에다가 똥을 바를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똥이나 먹어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진지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한테 똥벼락 맞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설명하시며 아울러 우리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설득해내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좌절과 낭망과 실패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은 느낌도 받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수시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8차선 대로로 쫙 신앙의 대로가 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계속 죄 짓잖아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계속 죄 져요. 계속 실패하세요 여러분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다고요. 그냥 그걸 통해서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왜 너를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괴롭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게 믿음이라면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서 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냐 말이에요. 안 믿으면 죽어 그런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 신뢰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인격적인 존재는 상대방의 인격이 강하게 그를 감동시키고 설득시킬 때에 당연히 그 인격에 반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에게 강하게 설득해 오실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반응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실력으로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인격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그 다른 인격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하심으로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그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에 반응을 하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의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믿음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강제로 주입시키지 않으시고 시간과 경험과 기회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쌓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믿음은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다른 거 거창하게 내놓으시지 마시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를 열심히 알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책임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자들이 책임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무슨 거창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을 안 자들은 이제 인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대단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언뜻언뜻 보는 그런 것이죠. 가끔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이 인격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인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결코 자랑이 없어요. 그들에게서는 겸손과 감사와 찬양만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자랑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알아가십시오.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